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309쪽 구약성경 학계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학계 1장 12절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20세기 음악계의 거장 버른슈타인은 한번 이렇게 탄식했다고 합니다. 음악하는 사람들은 나를 음악가로 인정해 주지 않고 지휘하는 사람들도 나를 진짜 지휘자로 알아주지 않고 또 피아노를 치는 사람들도 나를 피아니스트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한탄했다고 합니다. 우리 자신들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크리스천인가? 내가 그동안 결실한 것이 무엇 있는가? 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과연 나를 크리스천이라고 인정해 주는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자신에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학계도 선지자 중에 있는가? 여러분에게 상당히 생소한 분이지요. 선지자들 중에 제일 소외를 당하는 분이 아닌가? 어떤 분은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하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학계에서도 성경이 있는가? 38절밖에 안 되는 이 책 그러니까 찾으실 때 보니까 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스바냐서하고 스가랴서 그 두 책 틈바구니 끼워가지고 많이 참 간과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과연 양심적으로 학계서에서 설교할 수 있을까? 거기에 무슨 영적 메시지가 있단 말인가? 오래전 유대인들 무너진 성전 돌과 나무를 갖다가 지어라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선 구약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 하면은 상당한 그 거리감을 가지게 되는데 저도 이렇게 오래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다가 보니까 몇 가지 좀 고칠 점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선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당시에 실제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 그 다음에 또 그 선지자들은 우리와 같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분들인데 지금도 천국에 살아있는 분들이다 그렇게 되면 조금 심각해지죠. 아, 천국에 가면 만날 것이다 조금 이제 두려움도 있죠. 선지자에서 너무 등한시하다가 예를 들면 학계 선지자를 만났을 때 누구시더라 이제 그러면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피할 선지자가 많지요. 근데 저는 이제 학계 선지자를 참 좋아하고 연구도 하고 뭐 조그만 책도 하나 써보고 그래서 많이 설교도 하고 이제 목회자 세미나도 하기 때문에 우선 물론 주님께서 저를 영접해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는 아마 학계 선지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4부는 3부보다 훨씬 반응이 아주 좋아요. 3부는 항상 제가 힘든데 예. 그래서 지금 학계에서도 선지자들에 대한 좀 관점이 달라졌어요. 선지자들을 목회자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구약시대 교회에 목회자로서 파송받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이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늘날과 같이 구약시대의 성도들이다. 우리가 꼭 같은 사람들이지요.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와 제사장의 그 차이점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지요.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그 제사 드리고 하는 그 예배 의식에 전념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지적인 데 많이 치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히스기야나 요시아 종교개혁 때는 그 율법에 능통한 그런 선지자들이 율법책을 복사해가지고 지방 여러 곳에 방방곡곡에 가서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뭐 지금이나 옛날이나 개혁운동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선지자는 목회자와 같아요. 늘 왕궁에도 나타나고 장터에도 나타나고 어디든지 나타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것을 늘 점검하는 거예요.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도록 그렇게 예언도 하는 분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학개서는 우리가 학개서를 읽으면 처음에는 아주 한탄으로 시작해요. 그때 그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그럴 수 있는가? 그러다가는 과연 그렇지? 감탄으로 끝나는 거죠. 경악.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랬다가는 경의로 끝나는 거예요. 그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역시 하나님께서 하셨지. 하나님의 영이 그때도 그들과 함께 하셨지. 오늘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신자답게 만드는 것이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좋은 신자가 되는가 하는 그런 지침서예요. 교과서를 할까 안내서를 할까.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그런 책입니다. 38절밖에 안 되니까 오늘 가셔서 뱅겔의 말같이 기도하면서 읽고 읽으면서 기도하시면은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의 성도들도 우리가 꼭 같아요. 그 신앙의 과정을 보면은 참 열심히 내다가 올인을 당하면은 또 시험에 빠지고 낙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다시 그들을 회복하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을 결국은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을 학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굴곡이 상당히 많아요. 그 당시에는 그 학계 선지자가 그 목회를 할 때는 그 어떤 역사의 시점인가 하면은 이미 그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 성전이 불타기 전에 벌써 두 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세요. 제1차는 다니엘과 그 밖에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끌려가고 그 다음 그룹은 에스겔 선지자와 또 남은 사람들 끌려가고 하여튼 이 귀족과 엘리트 기술자들은 거의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네 번을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 다시 돌아왔는데 그 첫째로 돌아온 팀이 이제 학계에서 나타나는 그 팀입니다. 거기에는 종교 지도자 스룹바벨을 위시해서 제사장들, 레위 지파들, 각 지파의 지도자들, 또 가문의 어른들 그런 사람도 많았어요. 평신도도 있었고 42,360명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분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 오매불망 자나깨나 잊지 못하고 언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당을 다시 짓고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겠는가 늘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소수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약해서의 뭘 하나 끼워 놓으시고 시편 137편 구약성경 902페이지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02페이지. 바빌론에 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은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137편 902페이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보도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우리가 그 당시 성도들로서 그 할례받지 않은 이방 나라, 그것도 자기 나라를 참 망하게 하고 그 거룩한 성전을 불태워버린 그 원수의 땅에 가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얼마나 참 괴롭겠습니까? 이것이 그들의 참 고백이에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포르시아 왕이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포르시아 왕이 고레스가 소수 민족들을 다 본국에 돌려보내면서 너희들은 가서 너희 신전들을 재건하라. 유대인들 보고도 너희들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국가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줬어요. 보조금을 타오고 그리고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못 가니까 제발 당신들이 가서 꼭 예배당을 세워주세요. 성전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금은 폐물을 많이 모아서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거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온 것이 자기 자신만 위한 것이 아니고 저 바벨론에 남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런 입장으로 온 것이죠. 선구자들이래요. 그리고 또 그들이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왔는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바벨론 왕국이죠. 그 중동에 있는 모든 소수 국가들을 점령할 때 옛날에는 신의 전쟁이에요. 그 나라를 점령할 때 반드시 그 신전에 가서 신상을 전리품으로 뺏어왔어요. 성전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에 오니 신상이 있나요? 없지요. 그래서 그 대신 무엇을 가져갔는가? 성전에 금으로 만든 기명들을 다 가져왔어요. 그거 가지고 뭐 연애하다가 벽에서 손가락이 나와서 혼났지요. 그래서 잘 보관하고 이따가 이제 고레스 왕이 너희들 갈 때 가져가라. 여러분이 그 42,360명 중에 들어서 그것을 운반해가지고 왔다 생각해 보세요. 대단했을 거예요. 한번 천국 가면 물어봅시다. 대단했어요.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을, 소원을 담고 그 물질을 가지고 왔지요. 또 그 성전 기명들을 가지고 그들이 왔습니다. 에스라 1, 2, 3장이 이 학계서의 그 역사적 배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들이 도착해가지고 뭐 지도자도 뒤질세라 헌금하고 뭐 물질 바치고 땀을 흘리고 그 기초를 놓기 위해서 다 무너졌으니까 고생 많이 했어요. 열심히 하고 그리고 돈을 걷어가지고 레바논에 가서 그 백향목들을 다 사람들 사서 찍어와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목재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대단했어요. 그리고 온 지 오자마자 2년째 성전 기초를 놨습니다. 주전 536년에 그 에스라서 그 3장 거기 보면요. 열로 한 분들이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다가 그 허물어졌는데 다시 짓게 되니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이상하겠죠. 또 새로 태어난 사람들도 처음 자기들이 와서 기초를 놓으니 뭐 이래저래 울고 그냥 하는데 뭐 천지가 진동했다. 에스라서에 보면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단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지읍시다. 아니요. 당신들은 정통 보수가 아니니 멋지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원수가 됐어요. 예수님 당시도 그래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하게 됐지요. 뭐고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 과열이 과격이 됐어요. 독선적이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조심을 해야 되겠어요. 전에 오래전에 제가 속해 있던 어느 교단, 뭐 좋은 교단이었는데 그때는 몇십 년 전이지요. 주일날 버스도 못 타게 했어요. 교회 가는데 뭐 아픈 사람도 있고 어른 사람도 있는데 뭐 예배가 없어요. 대단했죠. 우리가 제일 잘 믿는 교단이다. 잘 믿었어요. 어떤 그 대표 중에 한 분이 오래 선교사 하시다가 은퇴해서 고구로 돌아가시는데 부산항에 이제 정박에 배가 정박해서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그분이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 버스 타고 갔다 왔어요. 교단에서 그거를 문제 삼아서 뭐 대단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교단이 어떻게 하는가 뭐 잘하고 있지만은 자가용 타고 다녀요. 지금은 다 자가용 타고 다녀요. 또 어떤 그 교회 갔더니 저녁 예배 갔더니 뭐 셀 얼마 전에도 셀이 지금 좀 뭐 약해졌습니다만은 셀로 모이시는데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 교단 교회예요. 찬송 안 불러도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엔 그 교회 안 갔어요. 저녁에 많이 변해요. 우리도 과격하다 보면은 참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가운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북방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꾸 이 페르시아 왕에게 항의문을 보내. 이 사람들이 대목꾼들인데 이 사람들이 제 성전을 지면은 페르시아 제국에 큰 해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성전 짓던 거 그만둬라. 몇 년 짓다가 그냥 벽 좀 쌓고 그냥 방치해버렸어요. 경제적으로 어렵지요. 그 뭐 천박한 땅이요. 돈 많고 열심히 뭐 이렇게 뭐 사명을 감당한다고 갑자기 경제 여러 것이 잘 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 점점 자기 중심이 됐어요. 성전은 그냥 폐허대미로 버려놓고 자기 집 벽을 잘 꾸미고 뭐 천정도 다 만들고 그 다음에 환경에 너무 신경을 쓰게 되었어요. 이렇게 원수가 자꾸 방해하고 또 페르시아 통치도 뭐 이렇게 무슨 반란이 일어나든가 이러면은 메시아가 오실 징조라고 생각할 텐데 이 페르시아 통치가 뭐 튼튼하거든요. 메시아가 곧 오실 것 같지도 않고 우리 사업도 잘 안 되고 하니 아마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렇게 다 생각했어요. 아, 이럴 수가 있는가? 거의 제사장들, 외위 사람들, 뭐 정치 지도자, 원로들, 그 대표들 한 사람도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성전 짓는 것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배웠더니 제가 가면 좀 물어볼 거 많아요. 그 성전 기명들 다 어디에 뒀는가? 어느 장로님 댁에 뭐 한두 개, 어느 권사님 댁에 다 이렇게 했는지. 또 그 레바논에서 해온 나무들 오래 두면 그 변하는데 16년이 됐어요 지금. 전체가 귀쳐놓고부터. 그리고 처음에는 예배당에 대해서 좀 생각했겠죠. 그러면 되나? 나중에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 아무지도 않아요. 예배는 또 형식적이 되다 열심히 내고 그냥 웅장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게 형식적이 되면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한 사람도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당회가 똘똘 뭉친다. 재직회가 똘똘 뭉친다. 온 교회가 뭉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니까요. 제가 아는 장로님, 제 형님과 같은 분인데 제가 미국 갔을 때 홀로 계신 어머님을 자기 가정에 모시고 계신 고마운 분이에요. 늘 아버님 같이 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췌장암이 걸렸어요. 췌장암은 뭐 아프다 하면은 말기예요. 의사가 갔더니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려서 난 병원에도 안 있고 기도원에 가서 있다가 가겠다. 한 달 반에 세상 떠났는데 그분이 내가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나는 그동안 철저하게 회개하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열심히 회개하는데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가 잘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음성이 들렸다고 그래요. 그거는 내 몫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도 그래요. 저도 뭐 이렇게 수술하고 그냥 얼마 살지 모르는데 자꾸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다만 건강하던데 대장암 걸려가지고 30cm를 잘라버렸어요. 얼마나 남은지 모르니까 회개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거 잘 안 되던데요. 그거 아닌 것 같이 하는데 그분은 신비주의 아니요. 그래서 자기도 깨닫고 주님 앞으로 가세요. 회개 잘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회개라는 것은 히브리어에도 그 이런 추상화가 없이 잘못된 길로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바른 길로 갔는데 우리는 좀 바른 길로 가다 또 돌아서고 자꾸 갈팡질팡하는데 회개가 제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학계의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들에게 은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학계같이 되면 좋겠어요. 학계는 무슨 특별한 사람이 아니요. 뭐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한 분도 아니고 이적을 행한 분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사람 누군지 잘 몰라요. 그 학교에서 1장 학교 소리에 가봅시다. 또 잊어버리지 않으셨겠죠? 1309페이지 거기 보면은 1장 1절 대개 그 선지자들을 소개할 때는 어느 지파다 누구의 아들이다 어디서 이랬다 뭐 이런 것을 소개하는데 학계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과 요사게 제사장 누구에게 임하였다. 학계는 네 번 말씀을 전했어요. 거기 2장 1절도 일곱째 달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또 2장 10절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또 2장 20절도 24일에 두 번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하니라. 학계는 전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질 않아요. 얼마나 참 훌륭한지. 그리고 학계는 어떤 사람인가? 항상 자기 자신은 3인칭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 학계고 3인칭이에요. 또 학계가 그런데 1인칭 내가 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참 좋아해요. 저도 잘 못하니까 이제 좋아하는데 자, 그 학계서 1장 8절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그 1인칭이요. 아이란 말이요. 9절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그들이 뭐 하는 거 다 하나님이 벌주시로 불어버리셨다. 또 11절 내가 이 땅과 산과 골목과 곡물과 세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내가 전부 다. 13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 원문을 보면 전부 다 19번은 38절인데 거의 절반을 다 1인칭은 하나님께 썼어요. 얼마나 본받고 싶은지. 저도 이렇게 설교는 하지만요. 제가 나타나지 않으면 조금 괴로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먼저 시험할 때 뭘 했지요? 아이를 나타내라 그거예요. 아이. 그래서 돌로 똥 만들면 네가 높아질 것이다. 나한테 절해라. 뭐 전부 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형님 상경하시지요. 거기 가서 좀 이런 것들을 나타내시지요. 제자들도 선생님. 상경하십시오. 왜 여기 시골에 이 소수 가운데만 있습니까? 좀 한번 드러내세요. 예수님 안 하시죠? 아니요.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시는 뜻, 그분의 뜻, 항상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이 나라는 것이 얼마나 참 문제가 있는가. 좀 부끄러운 얘기요. 지난달에 얼마 전에 제주도 선교 100주년 기념해서 4개 교단이 연합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교단도 들어가고 다른 큰 세 교단인데 우리 교단은 조그마하니까 뭐 거기 뭐 조용히 은혜롭게 맡긴 일을 했습니다만 부끄러운 일. 어느 두 교단은 서로 다퉜다고 그래요. 누가 설교할 것인가? 지도자들이 그러죠. 누가 지도자들을 세웠어요? 평신도들이 다 세웠지요. 다 우리의 모습이요. 옛날에 여의도서 뭐 대성회할 때 누가 설교할 것인가, 누가 가운데 앉을 것인가, 그래서 치열하다면 좀 과장해서 치열하다 그래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다 사탄의 시험이요. 나를 나타내라. 학계는 안 그랬어요. 주님만 높였어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 지상명령을 내리셨죠. 성부와 성자의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 원문에는 그냥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는데 굿뉴스 바이블과 중국 성경 몇 성경들은 거기다가 마이, 나의 제자를. 그 번역자들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지도자들이 다 자기 제자를 삼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아야 그냥 마이 디사이플스, 나의 제자를 삼아라.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어요. 근데 쉽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다듬어주고 교정하고 아야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 잘 안 되는 건데 다 그때 그렇게 못했죠. 학계가 그 일을 했습니다. 요나단, 요나단이 받은 은사가 뭐지요? 너는 머리가 되고 나는 세컨드가 되자.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례 요한, 그분이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나는 그저 광야에 외치는 소리뿐이다. 바울과 바나바, 에스라와 느헤미야, 성경에 뭐 그런 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 큰 은사입니다. 큰 은사예요. 두 번째로 이 학교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평범한 모습이죠. 동역자와 잘 화목한 사람이라. 스가랴 학교하고 같이 일했어요. 그때 같이 일했어요. 학교가 네 메시지 전하고 스가랴가 세 메시지 전하고 학교가 처음에 둘, 스가랴 하나, 학교가 둘, 그 다음에 스가랴가 마지막 둘. 그래서 스가랴서는 모두 16장인데 1장에서 8장까지가 학교와 같이 성전 건축할 때 전한 메시지요. 학계는 그랬어요. 지금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고 완수할 때다. 만일 스가랴가 아닙니다. 학계는 알지 못하고 그럽니다 하면 큰일 나는데 스가랴도 옳습니다. 학계에게 주신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스가랴가 전하면 학계가 또 이렇게 하고 둘이 아주 아름답게 일을 마쳤어요. 그 쉽지 않아요. 동역하는 게. 신학교에서도 제자 가운데 둘이 너무 단짝이 돼서 우리 졸업하면은 동사목회하자. 처음에 가서 나 1년 하고 담임 목사 너 1년 하자. 얼마 안 가서 안 되겠다. 따로따로 우리 목회하자. 뭐 그런 걸 건 아니겠지만 다른 형식이라도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을 잘 돕는 일이 우리에게도 참 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참 유익한 그런 내용이다. 에스라서 한 80년 후지요. 거기 보면은 5장도 그렇고 7장도 보면은 항상 그래요. 교회에서 그 지도자들이 학계와 스가랴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완공되었다. 오랜 후 그 교계에 아주 귀감이 됐어요. 학계와 스가랴 때문에 그분들의 사역 덕분에 성전이 완공되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계는 그래서 받은 말씀에 그냥 충실했어요. 학교에서는 전한 메시지와 그 메시지에 대한 반응, 그거가 전체예요. 개인에 관한 느낌이나 반응 전혀. 다른 선지자들은 좀 그랬죠. 예레미야도 너 사역하라. 전 못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뭐 내가 이렇게 그렇다고 그들이 교만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 책의 그 스타일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메시지 전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 그것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학계는 그들에게 올바른 진단을 하고 책망했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 그러면 되느냐.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위로했어요. 제일 귀중한 위로는 교회가 당신을 책임지겠어. 그게 아니고 내가 당신을 돕겠어. 그건 다 공수표예요. 가만 보니까.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죠. 그게 제일 아주 확실한 그런 위로와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의 그 요절이 있어요. 1장 8절. 그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 당시 지도자들과 온 교인이 이거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요. 다 채쳐놓고 우선순위 바로 해라. 대만은 그 백항 뭐 그거 부족한 거 다시 갖다가 성전을 다 완공하라. 아무리 뭐 친절한 말을 전하고 위로의 말을 전하고 뭐 이렇게 해도 핵심이 빠지면은 그 소용이 없는 것이죠. 제일 그 원동력을 주는 것이 뭔가, 동기가, 강한 동기가 뭔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거예요. 크리스천에게는 그게 제일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여기 왔습니까? 왜 여러분만 하나님이 선택해서 돌아오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제 성전을 완공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그 모든 교회 성도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들이 성전이 어떤 것인가,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나무와 돌로 이렇게 짓는 거.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가지고 이전 영광이 더 낫지 않았는가. 학교는 그래서 아니요. 스가랴도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입니다. 왜? 솔로몬의 성전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주인이. 그러나 이 제2성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성전을 지어야 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들도 성전을 짓고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자신들의 죄를 속함 받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바벨론에서 밤낮 기도하면서 눈물로 호소하는 그들을 위해서, 앞으로 이제 두 번을 통해서 그들이 나올 것인데 그들을 위해서도 성전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성전에서 행하던 모든 상징적인 것을 다 완성하시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완성하실 일을 위해서는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있을 우리 신약교회를 위해서도 성전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학교를 통해서 세계 만방에 선택받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전 꼭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비록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웅장하진 못한 그런 성전을 짓지라도 그 의의가 얼마나 참 큰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한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그 12절 얼마나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스알데레 아들 스룹바벨과 정치 지도자,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장 여호수아와 하더니 학교에서는 세 그룹을 항상 같이 얘기해요. 교회는 한 사람도 제외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아셨어요? 일부만 교회에서 열성파가 되든지 인정받아도 안 되는 거죠. 세 그룹 항상 학교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 와, 와는 동일하단 말이에요. 선지자 학교의 말을 들었다. 선지자의 말이 곧 여호와의 말씀이다. 얼마나 이 학계가 인정을 받았어요.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인정받았어요. 여러분, 인정받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고등학교 친구가 미국에서 이제 감리교 목사가 되었는데, 그때 뭐 고등학교 때는 정신이 없죠. 철없는데 아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됐다니까 믿음직하지 않아가지고 한번 모여서 만나자 갔어요. 식사하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가더니 다른 친구에게 그거 진짜던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은 잊어지지 않대요. 계속 기억하고 있는데 요사이 지금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 딸이 운전하다가 신호등을 기다리는데 뒷차가 와서 받았어요. 큰 건 아니지만 앞차량 받아서 앞뒤가 다 고장난 찢어졌는데 한 10만 마일이나 이거 버릴까 어떡하 고민하됐는데 보험사에서 가져가서 앞뒤를 깨끗이 하고 그 뒤에다가 골드라고 붙여놨어요. 이건 골드가 아닌데 그래서 목사가 괴로워가지고 이건 진짜가 아닙니다. 붙일 수도 없고 요새 지금 고민하면서 골드가 아닌 골드를 지금 붙이고 운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뭐 진짜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가 아니면은 이거 문제가 있는데 하간 우리가 보내드려야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학계는 또 뭘 했는가? 이렇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수하게 전하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었다. 이게 보세요. 무슨 말이?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였다. 아주 이거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헌신적으로 함으로 우리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된다. 그 우리가 할 일이죠. 이 경외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을 경외라고 그래요. 무슨 어떤 뭐 모습이나 뭐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고 성경을 한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구약성경 174페이지 19장 14절 한 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4페이지 구약성경. 경외는 어떤 것인가? 온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인가? 14절 읽겠습니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좀 놀랍지 않아요?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뭐 지체 장애인 좀 내가 무관심하고 그들을 좀 불편하게 했다고 그 하나님 경외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성경은 안 그래요. 아니다. 그 사람들 잘 돌봐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힘쓰고 불편함이 없도록 국가적으로도 어떻게 제도적으로 하도록 만들어라. 또 다른 곳에 보면은 25장 17절 보면은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나를 경외하라. 거짓말이 얼마나 보편화됐는지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거짓말하면은 나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미국의 올랜도에 제자가 그 디즈니 월드가 있죠. 오라고 해서 갔어요. 그때 옆에 한 두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그 휠체어 타고 장애인이 가는데 대수 명이 한 부리가 앞으로 그냥 쑥 들어가니 한 사람도 뭐라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장애인과 그 미는 사람만 들어가도 모르는데 대수 명이 그래서 야 역시 이거 미국은 좋은 나라다. 성경에 기초한 문화지요. 하나님 말씀 실천하는 것이다. 실천을 강조하는 것이요. 우리 찬송가 가운데도 216장, 그 찬송가는 356장 있죠. 성자의 귀함 날이 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나 무엇 주님께 바치겠습니까? 그래요.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까? 대단하죠, 마음이. 그리고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제가 압니다.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그거 옳은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보면은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상향적인 거예요. 직선적인 거. 대단해요. 결심. 늘 맹세도 하고 그런데 이 3절이 문제예요. 3절이.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용서하는 것이고 베푸는 것이고 화목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것이고 나눠주는 것이고 포용하는 것이고 이거 힘드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변함없이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저는 이거 찬송할 때 3절은 날 마음에 걸려요. 우리 한국교회의 취약점이 아닌가. 실천의 취약, 평행적인 문제 취약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그 말씀을 실천하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도 열심히 있었지만은 실패하고 실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여기에 학교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와 백성의 마음을 감동했다. 이건 그냥 하트가 아니고 심령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온 성도들의 심령을 감동해가지고 그들이 골기에서 제2성전을 완공했어요. 4년 만에 완공했어요. 우리도 꼭 같습니다. 실망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끝내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 보면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스가랴서를 통해서 또 학교서를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신들을 주님께 맡기고 실천 생활에 있어서 순종함으로 주님을 경유하는 저희들이 되고 그래서 우리 메신저들이 인정을 받아서 이 메시지 하나님 메시지를 잘 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